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함께 읽어갈 또 성경을 함께 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주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또 체계적으로 저희 안에 세우려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잘 마음속에 품고 또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사상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비평하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뜻 아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필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인데 여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지금 야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루는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우리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데 이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맞춰주셨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게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리신 대로 그만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속성을 말할 수 있느냐,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겠다는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교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는 핑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그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고백서들, 교회에서 만든 고백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여기에 대하여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마치 그냥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냥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열거하심을 쭉 이렇게 열거했을까 하나님 어떠하심을 이렇게 열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방식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고백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3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하죠. 네, 거기 답이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런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서 그러하시다. 그래서 이 그분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쭉 마치 이렇게 쭉 열거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죠. 대리문답서 7문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 대리문답서도 제가 거기에 인용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함에서 본질상 그리고 스스로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즉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불가해한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실함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유리문답서는 소유리문답서보다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언급하는 그 말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컴마 컴마 컴마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럼 우리는 이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걸 쭉 다루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것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속성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탁월함의 방식이라는 것과 부정의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이제 인과율의 방식이다,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탁월함의 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것과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 최상급인 지극히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혜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탁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의리문답서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는데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이런 게 탁월함이죠. 지극히 거룩하시다, 지극히 의로우시다, 지극히 긍휼이 많으시다. 이렇게 인간에게도 있는 면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인간의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의 방식으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부정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부정의 방식입니다. 또 인과율의 방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의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 인간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인간에게는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이 당연히 없는 분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으시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런 방식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작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다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인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나 사랑의 최상급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보고 인간의 사랑을 보고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그 지혜를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궤변론자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많이 알려진 궤변론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께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 않다. 이게 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출발하면 그런 식으로 궤변이 나옵니다. 거짓말은 능력이 아니죠. 거짓말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논리 안에서 말하다 보면은 이런 궤변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탁월함의 방식 또는 부정의 방식, 인과율의 방식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한계라는 그 계시 안에서만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고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탁월함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불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모든 선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식이 있으니 우리가 인간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고, 또 학자들마다 정말 책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책을 펼치면 이런 방식 구분하고 저런 방식 구분하고, 뭐 절대적인 속도이다, 상대적인 속성이다, 뭐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방식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의 구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분을 생각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나 이거 너무 흔해서 그런 것인지 또는 어째서 그런 것인지 이 구분을 포기하는 이들, 또 아예 그런 구분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분이 정말 유익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속성을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목적이지, 속성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또 비공유적 속성이나 공유적 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공유한 어떤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속성, 나눠주실 수 없는 속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수 없는 속성, 공유적 속성, 그럼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속성, 이것입니다. 이제 그 뜻인데, 이 용어를 사용하니까 오해해서, 용어 자체만으로도 오해해서 어떤 분들이 내게 있는 속성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료의 문답서 아까 보았던 걸 여러분 다시 위에 쭉 보시면, 거기 위에 두 번째 문단에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료의 문답 4문에서 말하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서 그러하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 나도 존재하는데. 지혜? 나도 지혜를 공유하고 있는데. 능력? 나도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데. 거룩함? 나도 거룩함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의? 선? 진실? 이런 것들 다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그 소일분답서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진실함에 있어 그러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하시다는 것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혜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우리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분 제가 지금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언급한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과 실체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구분을 아예 피하는 분들,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구분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 초월자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우리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우리에게 무슨 함께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초월성을 버리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서 우상도 쉽게 만들고 되고 온갖 피조물을 신이라 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 초월성을 버리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 할 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돌과 쇠와 나무로 만들고 새겨서 만든 우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그런 우상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은 이러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온갖 종류의 신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내는데 그것들도 다 사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또는 이신론,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신론 또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지금은 멀리 계셔서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켜만 보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예전 찬송가 17장에서 똑같이 바로 이렇게 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내용을 이제 싣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찬송가 17장은 이 시편 13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사가 지금 시편 138편에서 왔다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의 구분은 이신론적 신관을 거부할 뿐 아니라 급증하는 범신론적 신관, 만유제 신론, 그리고 제한적 유신론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구분은 여전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즉 무속신앙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제 무속신앙 얼마나 많이 이것이 숨어 있습니까? 또 여러 영들이 만물에 있다는 이런 정령신앙과 무속신앙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오래된 나무, 뭐 바위, 큰 바위, 기괴한 모양의 바위, 예. 요즘에는 또 무덤, 그렇죠? 무슨 묘지, 관,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다. 이런 것들. 또 만물이 하나의 신이고 나도 당신도 그 신 한 부분이라는 범신론. 정말 이 범신론과 만유제신론이 그러니까는 이 물질주의 무신론이죠. 그러니까는 물질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이 한쪽에서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신론이 됐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럼 이제 다 사라진다. 그게 아니라 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서 무속 신앙, 정령 신앙, 범신론, 만유제 신론이 사람들 마음을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거, 별자리로 점치는 거, 카드로 점치는 거, 이 물질마다 다 거기에 어떤 영이 있다는 이런 생각들, 그것들이 이제 범신론, 만유제신론 이런 것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면서 왜냐하면 물질로만 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어떤 위로도 없는 것이죠. 내가 물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아, 이 세상이 전체가 신인데 아, 내가 그 신의 일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상에 빠지면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죠.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시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신학에서도 이제 열린 신론이다 이런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래서 열린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교류한다는 이런 열린 신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구분점들이 있지만 이런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의 구분이 여전히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이 더 유행한다는 거죠. 더 유행한다. 그래서 이 구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부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으로부터 독립적이시며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며 신비인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 구분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먼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자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존성은 자존성, 자충족성, 독립성에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자충족하시며 그리고 독립적이신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에서 한 부분 앞부분만 2장 2항에 있는 거 앞부분만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만으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며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광도 이것들에게서 얻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이것들 안에 이것들로서 이것들에게 이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존성과 자충족성과 독립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자존성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만으로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시다. 자충족적이시죠. 그분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독립성이죠. 어떤 영광도 이것들에게서 얻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이것들 안에 이것들로서 이것들 안에 이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나이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이렇게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나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존할 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께 스스로 나이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분하시며 족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어떤 것이 필요하심으로 족하게 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어떤 것을 필요를 채워서 그 다음에 족하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신들이 뭔가를 필요를 합니다. 뭔가 필요로 해서 그 신들에게 나아가는 자들이 그 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만족하게 하여서 뭐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이제 만족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준 거에 만족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서 나오는 찬송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우리 할 바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사람들은 신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 부족한 부분을 잘 이용해서 잘 채워드려서 내가 이제 신적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교의 방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 아래서 신적인 능력을 불려오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뭐 무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부족도 쓰고, 뭐 부족을 베개 밑에도 쓰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고, 예전에는 드라마 그 궁궐 드라마에서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거 사람들이 다 그 능력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성을 주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네덜란드 개혁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원자조차 자신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걸 깨기 위하여서 뭐 몇 바퀴를 돌린다고 그러죠. 돌려서 그 그 작은 미립자가 또 다른 것을 깨도록, 그래서 몇 개로 깨지나 그 깬 걸 또 깨고 이제 그것을 하죠. 그만큼 가장 작은 것조차도 자신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 자체로부터 존재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분기시 없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또 약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존성 안에는 자충족성과 독립성까지를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와 이렇게 언약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 위로와 또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존재케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죄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인데, 주여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가 되어서 복된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세계관과 여러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주의로 가는 것 같으나, 또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간들의 정신이 오염될 때 주여 그러한 오염이 또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홀로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오히려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를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오히려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